예, 먼저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창세기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그가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을 살려주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아버지 한 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특권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진정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이 변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자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 그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 잘 지키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바다에서 수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필리핀에서 살 때 바다에서 수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운동을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소싯적에 철인 3종 나가려고 바다 수영도 막 이렇게 연습할 정도로 바다에서 수영을 해보면은 조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가는 건 둘째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조류가 밀려올 때 있는 힘을 다해서 계속 헤엄쳐도 그 자리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잠깐 쉬었다 그러면은 쭉쭉쭉 밀려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온 힘을 다해서 헤엄치고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감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계속해서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헤엄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나타나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셨어요. 처음에 이제 우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먼 길을 나아갔어요. 제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지도를 한 장 준비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에서 하란까지 예 나아갔죠.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지도가 아직도 안 나와. 예.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600마일이 조금 넘어요. 하우링이 살짝 600마일이니까 살짝 생소하시죠. 1000km가 1000km 정도 되는 거리, 980 몇인가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면 생소 안 할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거리를 소화할 수 없으니까 잘 이렇게 환산이 안 되실 거예요. 미국에서 한 130-140km로 운전을 13시간, 14시간 달리면 되는 거리예요. 쉬지 않고. 제가 그렇게 한번 운전을 해봤는데 엄청 먼 거리죠. 아브라함이 한 번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 거의 1000km가 되는 거리를, 그때 뭐 지금처럼 뭐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아우, 나오네요. 우르에서 요 하란까지가 이제 1000km 정도의 거리예요. 이것을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실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이에요. 홀몸도 아니고 단순히 뭐 우리처럼 애들 셋 데리고 가는 것도, 정말 비행기에 11시간 타는 것도 죽다 살아나는데 13시간이 아니죠. 1000km가 되는 거리를 모든 식솔들 데리고 모든 자신들 살림살이 끌고서 그 거리를 그렇게 나아간 아브라함이에요. 실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근데 보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갔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우르에 있을 때 말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을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이 모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갔어요. 실로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정말 믿음의 선조, 믿음의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브라함.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먼 길을 나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요 거리가 980몇 킬로미터 그 정도의 거리고요. 하란으로부터 여기 지금 현재 본문의 상황인 요 세겜과 베델 사이 요 정도까지 오는데 700몇 킬로미터예요. 800킬로가 조금 안 되죠. 근데 요 지도를 보시면은 우르부터 하란까지는 유프라테스 강, 요 강 하류를 거의 겉돌면서 가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좀 더, 뭐 물론 쉽진 않았겠죠. 하지만 강줄기를 따라가면서 마실 물이 있고 충분히 그 식솔들을 이렇게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요 정도의 1000km였고, 요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으면서 요 베델 근처에 있는 여기까지 내려온 데가 800km가 좀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요 800km가 내려올 때는 산간 지역이에요. 거리상으로 조금 적을 수 있는데 더 험하고 힘든 그 길을 나온 거예요. 그 길을 마치고서 요 가나안 지역, 흔히 가나안 지역에 많은 요 베델 지역에 이르는데 성경 말씀에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근이 찾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근은 시련이고 고난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을 이끌고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든 시련이었죠. 어찌 보면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보통 어려운 시기에, 시련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저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고들 얘기하죠. 자,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고통, 고난, 시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이 모습이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해 조금씩 밀려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마귀는 정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부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우리 삶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계속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때입니다. 그 시점입니다. 자, 창세기 오늘 본문의 8절부터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시기는 기근이 왔을 때예요. 기근이 왔을 때. 근데 그 기근이 왔을 때가 언제냐? 자, 8절을 보시면은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가라하신 땅으로 더 나아가기 시작할 그 시점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찌 보면 육신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를 향하여서 그의 방향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나아가고 있는 그때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제 장로교회에서 나와갖고 내가 독립침례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좌의 성경을 붙들고 건전한 교리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갖고 있으니 이만큼 됐으니 난 괜찮아. 아, 우리 가족이 괜찮아. 근데 그와 같은 때 어떤 사단에게 우리 삶에 그런 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이전의 배경은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전쟁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며 있으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사단의 틈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와 같은 죄악의 길로 들어섰죠. 조류가 우는 바다에서 악착같이 헤엄을 쳐야만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가야지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바다에서 헤엄을 칠 때 숨을 돌리고자 너무 힘들어 조금 쉬려고 하자 그 순간 바로 뒤로 밀려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렇게 했지 그리스도에서 내가 정말 잘 나아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더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교회를 더 살펴야 됩니다. 우리 부부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로 연합되어서 잘 나아가고 있는지 더욱더 살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같은 가정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더욱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사랑해서 진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것 같은 교회로 것 같은 유기체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더욱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네.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래요.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래요. 정말 아버지가 아직도 장로교에 계시지만 제 독립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서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목양의 일을 그런 사역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런 부담을 주셨다는 것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보좌하신 말씀 가운데 때때로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안일하게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 아내 알아서 잘 애들 잘 키우면서 잘 따라오겠지. 우리 애들 알아서 잘 자라겠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마귀는 그와 같은 우리를 더 집어삼키고자 계속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간힘을 다해서 더욱더 헤엄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지금 서 있는 이 장소가, 이 곳이, 이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갔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장소에 내려가라는 그때의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시련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멀어짐의 방향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멀어짐의 방향은 편한 길로 갔고요. 물질을 향해 갔고요. 불신과 함께 하나님이 없는 것을 향해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라 할 때 순종하여 나아갔어요. 근데 이제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제 쉬운 길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거의 1000km의 거리예요. 근데 강 하류를 따라서 이렇게 와요. 근데 이제 하란으로부터 요 베델 아이 사이의 요 거리까지 오는데 800km가 안 되는 곳은 산간, 우리로 치는 태백산맥 비슷한 곳만 따라서 그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온 거예요. 마을도 없어요. 인적이 드물어요. 너무나 힘든 그 길을 순종해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기근이 찾아와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요 빨간 이동 경로를 보시면 요 이집트를 향해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 길은 보시면은 평지예요. 평지고 이곳에는 역사가들은 말하기에 이곳은 평지고 요 그 이집트의 유명한 강이 하나 있죠. 무슨 강? 나일강.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온다 한들 큰 피해를 입지 않는 곳이 이집트였어요. 때문에 그 지역 주변에는 당연히 이제 마을도 많고 평지고 편한 길, 쉬운 길이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삶에서 어떤 기근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자신 눈에 옳은 방향, 인간적으로 좀 더 편한 방향, 인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온전히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방향으로 방향을 틀은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기근이 와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이 아니라 육신이 편한 곳, 인간 눈에 계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살아남을 수 같아, 이와 같은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의 길은 인간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길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길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힘든 기근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머리로 우리의 길을 계산해요. 그래서 방향을 트는 거죠. 두 번째, 그 방향은 이제 물질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이 현재 있는 요 베델 근처의 이 지역은 극심한 피해를 받는 곳이에요. 물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기근이 왔을 때 너무나 큰 피해를 입는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목민들이에요. 풀이 있는 곳에서 좀 기름진 땅에서 있으면서 먹여야 되는데 극심한 가뭄에 피해를 받다면 그야말로 다 죽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제 어떤 그들이 먹을 것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돼요. 그리고 유목민들이에요. 근데 이곳에 정착한 유목민도 아니고 먼 만리 우르에서 떠나온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극심한 기근에 피해가 있는데, 가뭄이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반기겠어요. 자기네 먹일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방에 틀어지는 거죠. 무엇이 있는 곳이요? 무슨 강? 나일강이 있는 곳이죠. 이집트. 세상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있는 그곳. 세 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방향을 틀은 곳은 물질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이집트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편하게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자신의 방향을 틀은 그곳이에요. 기근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육신이 가라는 곳, 육신이 가길 원하는 곳을 향해 방향을 잡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곳을 방향을 틀어서 가야지만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틀어짐이 이미 그때부터 멀어진 것이에요.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그 키를 돌리자마자 배가 바로 틀어서 막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지만 키를 돌리면 이 방향이 멀어진 것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특이한 구석이 있어서 심심하면 뭐 이상한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데 뉴욕에서 미국에서 한때 뉴욕에서 방향이 떠날 때 비행기가 눈꽃만큼 틀어져서 가면 어디로 갈까 이래갖고 지도에도 되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틀어갖고 막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쪽으로 틀면 어디 중국 쪽으로 가고요. 이쪽으로 틀면은 어디 어떻게 가더라? 어디 넘어갖고 하여튼 뭐 아프리카 쪽으로 가던데요. 뉴욕에서 LA로 향해 떠나는 비행기가 눈꽃만큼 틀어지면은 그 방향이 아주 산으로 가는 거예요. LA로 가야 되는 비행기가 중국에 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온전한 교리 가운데서 온전히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육신적인 무언가 기근을 위해서 내가 힘든 무언가를 위해서 내 삶의 방이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라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크했고 내 방향을 계속해서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운전하실 때 그러잖아요. 길이 잘난 고속도로에서 그냥 밟고만 있어도 쭉쭉 나가요. 근데 길이 덜컹덜컹하는 그 길을 달릴 때는 핸들을 계속해서 돌려요. 계속해서 틀려요. 왜? 내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계속 울퉁불퉁 그와 같은 길을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방향도 계속해서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변화에 대해서 나올 때 첫 번째로 그 변화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을 뭐라 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잘 얘기해보죠. 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을 뭐라 하냐? 이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네.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럼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제가 요 구절을 역으로 이렇게 읽으면 불신앙은 바라지 않는 것의 실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며 불신앙은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여기게 되는 것.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 불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는 그의 불신앙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이 불신앙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면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 아직 그가 가지 않았어요. 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이제 이집트를 향해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고 나서부터 자기 아내 사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을 멀어져 그 방향을 나가기 시작하니까 불신앙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 어? 약속하셨는데 그건 다 온데간데 없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가 하다못해 미모가 좀 수려한 것으로 인해서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혹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두려우신 분 계신가요? 아이, 예, 저도 조금.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내가 너를 정말 함께 한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축복인 그 아내로 인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요, 하나님보다 다른 대적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와 말씀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바로 믿음 없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믿음이 없고 이제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폭풍으로 두려워하며 믿음 없이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으냐? 폭풍 가운데서 바다에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요. 그분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때때로 세상의 인간적인 그 기근 앞에 시련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요즘 절에 가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늘어요. 그 누구죠? 네, 절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어떤 현실을 눈앞에 두고 계신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늘 우리의 피난처 되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겹고 아프고 고통의 시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전정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늘로 채워 올라가서 그 영화로운 순간을 맞이할 거란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음 있는 사람을 세상은 소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표현 또한 변질되어 간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갈수록 세상은 그리스도인 그냥 이렇게 일요일에 이렇게 성경책 좀 들고 양복 좀 차려입고 이렇게 길을 나서면 크리스찬이네, 그리스도인이네, 양복 더 근사하게 차렸고 머리도 뭐 이렇게 좀 바르고 이러면 믿음이 좋은가 봐,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삶을 정말 궁지에 물려갖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들을 세상은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개들, 그렇게 하면 손가락질하면서 불려졌던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요즘 현대에서는 어찌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주일날 좀 옷 좀 제대로 차려입고 성경책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것들은 미쳤어, 지금 시국이 어떤 때인데 예수님만으로 왜 저래, 이렇게 불려야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주일날 일요일날 내가 좀 어떻게 막 이렇게 해갖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성경 말씀도 잘 읽고 어떤 교리적인 성경적 지식이 좀 차 있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해요. 삶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이, 불신앙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시편 78편의 고백입니다. 제가 몇몇 구절들만 읽겠습니다. 시편 78편의 22절부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로다. 믿음이 없는 자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으니. 38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여러 번 분노를 돌이키시며 자신의 진노를 다 내지 아니하였으니. 41절에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제안하였도다. 42절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원수로부터 건지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52절 5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은 양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이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했으나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휩쓸었도다. 아멘.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눈앞에 현실 앞에서 벌굴 떨고 있는 이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이 절대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덩치가 커서 말인데 겁이 되게 많아요. 네. 기억 가는데 저희 아들이 한 그 한국에 이제 4살 때 들어와서 5살이 갓 됐을 때 이제 제가 초기에 조기 교육을 잘못 시켜서 몸에 이제 그림 있는 사람 그리고 식당에서 술병 들고 있는 사람 보면 아,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유흥가를 지나가는데 그런 식당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있는데 딱 봐도 여기는 예, 우리 깍두기 아저씨들 거기를 향해서 이제 아빠 저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죄인들 두렵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 아들의 믿음은 아버지가 최고, 아버지가 제일 세, 저기는 죄인들, 아빠 잘못된 사람 빨리 복음 전해, 이게 맞는 건데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살아온 그들의 경험이 우리를 자꾸 머뭇머뭇 믿음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맞아본 사람이 아픈 거 제일 잘한다고, 맞아본 사람은 주먹 날라오면 자기도 모르면 이제 피해요. 많이 맞아본 사람 속 더 잘 피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등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신다면 세상을 향해서 그냥 맞닥뜨리면서 나아가는 건데 맞는 건데, 소위 성경적 지식이 많고 믿음의 구력, 신앙의 구력이 길다라는 사람들은 더 잘 피해갈 생각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이와 같은 불신앙이 계속해서 커져가십니다. 불신앙이 커져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불법이 만연함을 보게 됩니다. 불법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니라. 이때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는 파라오였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닌 파라오를 두려워하면서 그 안에 아브라함 안에 불법이 만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거짓증언, 우리 식으로 말하는 처세술이 이제 막 만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브라함에서 이제 그런 거짓증언들, 처세술이 나오기 시작해요. 파라오가 두려워서 이제 자기 아내를 너 가서 내 누이라고 해. 너가 이뻐서 어? 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때 당시 이제 아내들은 여자는 어떤 소유물처럼 여겨진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강한 왕이 얼마든지 남편을 죽이고 취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두려울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그 사람이 이렇게 거짓 증언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요? 뭐 성경학자들은 뭐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 아내 사례가 뭐 이렇게 친인척 관계에서 누이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 잘 아셔서 그와 같은 뜻으로 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내인데 자신이 살고자 거짓말하는 모습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거짓 증언하고 그런 처세술로 자기의 삶을 위임하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야 너도 그렇게 얘기해 동참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법은 그 욕심 탐욕입니다. 원하건대 당신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고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로 인해서 어떻게 되보겠다. 이제 그 안에 욕심이 만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틈이죠 이제. 어우 내 아내가 이쁘니까 이거 어떻게 이용하면은 야 지금 와, 배고픈 우리 식솔들 다 먹일 수 있어.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 앞에 탐욕 부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 모습은 이제 간음이에요. 뭐 아브라함이 간음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간음으로 그 불법을 행하도록 밀어버린 장본인이었어요. 이 시대는 여자를 말씀드렸듯이 소유물처럼 여기는 시대였어요. 아브라함이 어쩌면 아내를 간음의 그 불법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어요. 19절을 오늘 본문 뒤에 19절을 보면 파라오가 이렇게 하죠.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자기 아내를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간음으로 몰아버린 그와 같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될 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붙들고 건전한 교리 가운데 있어서요? 그럴 일 없다고. 아니요. 우리 또한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불법은 악영향입니다. 악영향. 형제님, 자매님들 조금 무겁게 부담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육신의 것을 따라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력이 우리 주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때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롯이라는 조카는 이제 데라 어떤 자기 아버지랑 같이 요 하란까지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근데 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삼촌벌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800km의 험한 산악지대를 함께 믿음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을 본 것이죠. 믿음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와 우리 삼촌 정말 하나님 놀랍게 섬기는 그 사람이야. 그렇게 와서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기근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후 이제 재미난 것은 창세기 19장의 롯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안에 그런 불법들이 만연했던 것이 그 죄 패턴이 그 불법의 패턴이 동일하게 롯에게서도 나타나요. 물질적인 욕심, 물질이 풍요로운 소돔에 거하고 자였죠. 이제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하죠. 자기 딸들이 결혼한 첫 딸들이 있는데 아 남자를 알지 못한 딸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거짓 증언하고 똑같이 아브라함 같이 남편이 있는 아내인 그 딸들을 간음으로 몰아버리는 동일한 죄 패턴이 롯에게서도 드러나요. 결혼한 자기 딸들을 다른 남자 동침하도록 내모는 애비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보여줬던 그 불법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롯에게 내려온 것이에요. 선한 영향력이 퍼져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힘들어요. 선한 영향력이 1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1000 이상의 노력을 해야지만이 선한 영향력 1이 퍼져요. 근데 악한 영향력 1000을 끼치기 위해서는 1도 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자녀 이렇게 양육하시는 어머님들 아버지들 다 아시겠지만 애들 말씀 한 구절 암송시키기 때때로 너무 힘들어요. 제 경험담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애가 학교 가서 못된 거 배울 때는 왜 이렇게 쉽게? 뭐 무슨 게임 이런 거 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빠삭하게 알고 와요. 근데 성경 암송 구절은 오늘 외우고 내일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또 까먹고 또 하고 무슨 가요 애들이 뭐 한때 초등학교 애들이 뭐 떼창하던 뭐 무슨 사랑을 했다? 뭐 이런 거 뭐 학교 애들이 교문 앞에서 부르나면 그거 어떻게 알고 줄줄줄줄 외워요. 그 긴 가사들을. 근데 성경 암송 하나 하기는 그렇게 힘든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곁길로 샌다라면 그래서 우리 안에 불법이 만연해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와 같은 불법들이 만연한다면 그 악한 영향력은 고스란히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 다음 세대에 속합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특성화하고 제 기억으로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어린 친구들이 특성화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온전히 더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면 그 악한 것들이 내 가족에게 가는 것이고 그 악한 것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닌 불신앙이 커져가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경멸하신 그와 같은 불법들이 악한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내 아내, 내 가족, 내 교회 모든 것들이 그 악한 것들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멀어지고 계시고 있다면 내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면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때때로 세상의 어떤 기근이, 시련이, 고통이,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흔들지언정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나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그분께서 늘 우리 삶에서 놀랍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 옵니다. 제 힘을 어떻게 할 수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기근이 때때로 찾아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묻는다라면 지금은 이제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치가 떨 정도로 힘들었어요. 보험이 없는데 아내가 아기를 유산했어요. 돈을 모으고 모아서 체크업을 받으러 갔는데 유산해갖고 그 자리에서 뭐 돈도 수술할 비용도 없었고 한국에 어떻게 막 전화해서 뭐 할 수도 없는데 당장 아내를 앉혀놓은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물론 감사하게서 거기서 현지 목양하는 형제님께서 카드번호를 불러주셔서 카드번호로 결제하고서 수술받고 나오고 했는데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서 아, 다 필요 없어. 내가 뭐, 이 고생을 내가 도대체 여기 와서 왜 하고 있는 거야? 나 다 필요 없고, 이제 그냥 편하게 나도 살자. 별의별 생각이 다른. 물론 하나님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한 결과가 이르렀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와 같은 기근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한 것이에요.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혼 장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럴 때마다 성경 말합니다. 시편 46절 10절 12절에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로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는 가만히 서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힘든데 그냥 대충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시편 46편 보시면 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Come,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8절 9절 저희가 시편 46편 한번 펴놓으시고 요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어는 이렇습니다. 와서, Come. 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그분께서 땅에 황무지를 만드셨도다. 그분께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신다.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8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던 그 자리, 고통이 있던 그 자리, 보면은 그분께서 땅의 황무지를, 그분께서 정말 원치 않을 모든 것들을 디솔레이션,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분, 전쟁을 패하시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전쟁 가운데로 돌아오고 활이 쏟아지고 나를 찌르는 창이 있고 나를 향해 달려오는 병거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 이거예요. 삶에서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서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해서 자신을 드려 그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약속하건대 정말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인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면 진정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 어찌 보면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의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13장을 잘 보아서 알듯이 다시 되돌아갑니다. 정말 이집트 그 편한 길, 물질이 있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있으라고 가라 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오늘 13장 보시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되돌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즉 오늘 본문 말씀이 있던 그 자리로 정확하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 기근이 있어서 자신이 멀어졌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더니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냐. 아브라함은 이 시편 46편 기자의 고백처럼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방향을 틀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되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삶에 기근이 있어서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아프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기근이 우리 어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책임을 짊어지고 하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보시면서 그 자리로 되돌아오셔서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정말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서 그 자리로 되돌아와서 때때로 아픕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